오늘 두 번째 이게 기독교의 본질에 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자 해서 사실은 만든 시리즈인데 제목을 너무 또 얘기하면은 제목에 여러분들이 묶이니까 그냥 한 주 한 주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리즈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두 번째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잘 아는 말씀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먼저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이끌려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물론 집에서 옷 갈아입고 출발할 때부터 교회를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야겠다,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이런 자리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이런 예배가 가능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강물처럼 폭포수처럼 흘러 쏟아지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펼쳐보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두 줄기의 강물이 있습니다. 그 물줄기를 쭉 보셔야 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죄가 흘러가는 탕류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인간의 죄가 도도히 흘러가는 하나의 큰 흐름, 그런 탕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 죄의 물줄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모르죠. 본인은 뭐 죄가 뭔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도 이유도 목적도 없고 때로는 그렇게 흘러가는 하나의 큰 물줄기가 있고 또 하나의 물줄기가 그 물줄기에서부터 건져내고자 하는 이게 구원의 물줄기가 있어요. 그걸 또 다른 이름으로 하면 은혜의 강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큰 도도한 강을 흐르고 강물을 이루고 흘러가지만 그러나 인간이 죄에서 그냥 이렇게 빠져 죽어가도록 내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걸 건져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의도하는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가고자 하는 그런 또 은혜의 강물, 은혜의 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알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이 땅에 사는 어떤 인간도 시작에서부터까지 전부를 다 알지 못합니다. 왜 괴롭습니까? 몰라서 괴롭죠. 왜 힘들어서 그냥 중간에 포기합니까? 끝을 몰라서 그렇죠. 왜 자살합니까? 몰라서 자살해요. 자살한다고 죽어지지 않습니다. 자살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면 뭐 그냥 이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음이 허상이고 이렇게 살아있는 게 이게 허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렇게 죽음이나 자살을 하지 않죠. 몰라서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애들을 키워보면 그래요. 애들은 자꾸 뭐 혼자서 해보겠다 그러고 안다 그러고 하지만 안다고 끊임없이 고집을 부릴 때가 사고칠 때 아닙니까? 혼자서 뭘 할 수 있다가 말할 때가 늘 이게 문제를 일으킬 때란 말이에요. 근데 뭐 부모가 조금만 세상을 살아오면 애가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다 불안한 결정이고 그 결정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가 눈에 한눈에 보이는데 아이들은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그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뭐 가출도 하고, 가출하면 어떻습니까? 부모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까? 아, 뭐 그런 면도 있죠, 사실은. 잔소리 좀 덜 듣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가출하는 순간 부모의 보호로부터도 벗어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본인이 원치 않는 삶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다가 끝내는 인생이 풀리지 않는 그런 질곡에 묶이게 되는 것을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하나의 큰 물줄기, 또한 이 죄로부터 인간을 건져내시고자 하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어디서 만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의문이 사라져야 우리 믿음의 지극한 평안, 샬롬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 샬롬이야말로 신앙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샬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샬롬의 원류, 뿌리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는 너무나 급속히 불어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잠깐 코로나가 발견됐다 그러면은 그냥 뭐 순식간에 이 세계 전체에 감염되지 않아요? 무슨 뭐 델타가 나왔다 그러면 그 변형이 그건 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우리는 뭐 마스크도 쓰고 손도 씻었지만은 어느새 감염이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무슨 오미크론 하면은 뭐 이게 뭐 전 세계 감염되는데 얼마 시간 걸리지도 않잖아요. 또 무슨 원숭이 두창이 어디 아프리카인가 유럽인가 뭐 어디 있나 그랬더니 벌써 우리 곁에 와 있잖아요. 그 이만큼 사실은 이런 감염병, 전염병만 급속히 퍼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감염병을 이토록 급속하게 퍼뜨리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든지, 배후가 있다든지, 세력이 있다든지, 그렇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급속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도라고 봐야겠죠. 근데 죄는 어떤 의도가 가지고 있는 의도에서 비롯된 거란 말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인간을 타락시키고자 하는 집요한 의도에서 비롯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죄를 짓는 사람, 안 짓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기 쉽지만 성경은 전체가 죄인이 되어 있는데 그 전체가 죄인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짓지 않았지만 그러나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우리 안에 분명히 퍼뜨리고자 하는 세력과 의도와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마치 에이즈 환자가 부모가 에이즈 아이를 낳듯이 모든 그 자녀들이 죄에 감염된 채로 이 인류로 존재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인간을 지을 때 그 대책 없이 만드셨냐? 그러면 뭐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말할 수 없죠. 우리는 어떤 뭐 무슨 물건을 하나 만들더라도 그 물건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고칠 수 없는 물건을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제조회사가 여러분 AS가 안 되고 고칠 수 없는 물건 하나를 만들겠어요? 이 의자 하나든 마이크 하나든 탁자 하나든 다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되고 그 설계도가 먼저 머릿속에 있고 나서 물건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주형 틀이 만들어지고 대량 생산이 시작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인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 있다면 인간이 어떻게 여기에 존재할 수 있으며 왜 존재해야 하며 존재하는 양식을 어떻게 기본값으로 설정할 것이며 그 기본값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변형을 일으키면 어떻게 그걸 다시 되살릴 수 있을 것이며 아니 인간 그 자체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 인간을 회복시킬 건가에 대한 대책 없이 인간을 내놓으셨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두 가지 강물 이런 흐름을 우리가 여러분이 쭉 이렇게 보면은 아 어찌할 수 없는 죄의 흐름이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는 호의, 좋은 의도, 그걸 은혜라 그래요. 호의를 그게 있기 때문에 아 그래도 여기까지 지금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제목을 잡을 때 인간의 죄가 항상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그 죄 가운데서도 생존하고 있는 까닭은 인간의 죄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비록 죄로 인해서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그러나 그 죄보다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이 죄를 시인하기만 하면 용서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용서받고 나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만 하면은 그 죄값을 묻거나 따지지 않는 또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죄로부터 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고, 죄를 점점 더 혐오하게 되어 있고, 죄로부터 우리가 등을 돌리고, 죄로부터 우리가 거리를 두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적 방법은 죄를 심판하는 방법이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신약적 방법은 죄를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심으로, 그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심으로 더 이상 인간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놀라운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에 가지고 있는 이 호의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자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노아의 홍수 때 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뒀냐 이 말이죠. 노아가. 아니 뭐 쓸어버리려면 다 쓸어버리지. 왜? 노아는 왜 살려뒀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창세기 6장 7절 8절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은혜예요.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은혜가 노아가 하나님께 발견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한 와중에서도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살았다 이 얘기도 마찬가지죠. 누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영어 성경을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고 되어 있어요. 네? 재밌는 표현이죠. 원래 원어 성경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Noah found his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연애하거나 사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하면 우리가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눈에서 그 까닭 없는 호의를 발견하면 관계가 깊어지는 거고 나중에는 뭐 프로포즈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눈을 맞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대상하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거란 말이에요. 보통은 다 물건에 시선을 두잖아요. 저 뭐야? 루이비통이야? 뭐야? 뭐 이런 거 맨날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뭐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니면 참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오면 막 이걸 집어보고 뭐야? 브랜드가 뭐야? 넥타이 메모 넥타이 뒤집어보고 남의 넥타이를 그랬어요. 그 사람은 아무 관심, 브랜드밖에 관심이 없어. 참 하여튼 뭐 시계를 보면 손을 또 봐가 풀어 보라 그러고 하다못해 뭐 볼펜 보면 또 보자 그러고 오직 그분은.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물건에 우리의 시선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에 초점을 두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이게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제단을 쌓으라 그러면 또 야곱이 또 베델에 올라가서 엘 베델을 또 쌓고 제단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신앙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릴 수 있는 죄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야, 저 정도 죄인이면 뭐 저건 끝이 났지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그 큰 죄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거짓말이나 동일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은 인간의 죄를 가지고 따지다가 세월 다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얼마나 죄를 지었을까? 저 죄는 내가 지은 죄보다 크지. 넌 나만큼만 살아봐라. 너 도대체 그러고 신앙생활 하니? 맨 이런 것들로 따지고 있는 거란 말이야. 너는 헌금 얼마나 했니? 너는 아침 새벽 예배 몇 번 했니? 너는 금식 기도를 몇 번 하니?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나서 한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서 아브람을 불렀단 말이에요. 노아 후손 가운데서 또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이 나왔죠. 예? 샘과 함과 야벳 세 족속들 가운데서 기어이 또 함 족속들이 일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이 샘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구원의 씨앗들을 이어가고 또 그 흐름 가운데서 사람들을 건져내셔서 그 가운데서 특별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 불러서 그를 통해서 다시 남은 자를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큰 흐름, 은혜의 큰 강물에서 건져낸 사람을 갖다 남은 자라고 그래요. 남은 자, remnant라고 그래요. 남은 자 사상이 또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또 구약에서 보면은 그루트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근데 어쨌건 우리가 그 이 창세기 12장 2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아브라함을 왜 불렀습니까? 자, 이 12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인간이 복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자꾸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지은 죄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의 폭을 무한대로 확장시켜 놓았지만 한 가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고 하는 한 가지 제한마저도 어겨야 좋을 걸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관계는 어떤 관계든 단 한 가지라도 제한이 없고 제약이 없으면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는 어떤 제약, 제한, 조건이 있어야 뭐 요새 그걸 디폴트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없으면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관계가 없어요. 결혼 관계는 어떻게 유지가 돼요? 서로에게 충실해야 되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아 적어도 호적을 파는 짓은 안 해야죠. 무슨 교회는 그러면 죄가 없습니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죠.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떠나는 이런 거를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따르라고 부른 사람이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게 교인이고 그게 성도이고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뭐 설교 듣고 헌금 좀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슨 교인입니까? 그러니 아주 잘못돼도 뭐 단단히 잘못돼서 본인이 마음대로 교회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선택하는 건 교회가 아니고 종교단체지. 교회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을 듣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사람들 그 말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목사가 불러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친구가 가자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불러서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교회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목사가 가자고 따라가다가 뭐 목사도 천국 가지 못하고 거기 따라간 사람도 천국 못 갈 사람이 한둘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를 위해서 어떤 제한, 어떤 제약 조건이 있는지를 이걸 분명히 모르면 이거는 진짜 바보 같은 짓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백지에다가 사인해 준 거예요. 네 알아서 해라. 사인 하나 해주고. 꼼꼼히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잘 안 읽어봐요. 그래서 문제인데. 뭐 보험 같은 건 난 들지도 안 하지만 보험 뭐 누가 들고 가면 그런데 서류가 이렇게 있다면서요. 다 읽어봐야 된다면서요. 약도 하나 처방을 받으면 부작용 다 읽어봐야 된다면서요. 여러분 약 하나 사서 내 부작용 읽다가 기부합 포기했어요. 무슨 뭐 하나 고치려고 약을 썼더니 부작용이 수백 가지더만 다 써놨어요. 부작용을 그 부작용을 다 읽으면 약 먹을 사람 하나도 없겠더만 보니까 그만큼 여러분 어떤 관계가 성립하려면 제약이 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관계를 맺고자 합니까? 그 최소한의 기율 조건이 십계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십계명 정도는 지켜야 관계가 유지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지키면서 무슨 우리가 뭐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너 나하고 기준을 맺자. 근데 첫째가 뭐예요? 넌 내가 너를 유명하게 할 테니까 네가 네 이름 스스로 내려고 하지 말아라. 에? 그래서 여러분 유명해지려고 애쓰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관계를 떠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약속을 지금 안 받은 거란 말이에요. 아이고 자기도 뭐 유튜브 하더만 그게 아니고 이름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목적이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때문에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자기들은 이제 아마 다 막 어린 무리 뭐 할례도 받고 뭐 다 천국 간다고 생각을 했죠. 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조건 제약을 지키면 가요. 안 그러면 뭐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처럼 변해버리고 말았을 때 동일하게 가나안 백성보다도 더 철저하게 심판당해가지고 가나안 백성들조차도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포로로 끌려가지는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몽땅 거의 다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왜요? 조건을 깼으니까. 자기들이 조건을 깨고 말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무한한 자유는 없습니다. 그런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유혹에 자꾸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끊임없이 젊은이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속삭이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인권입니까? 그거는 짐승권이에요. 그렇잖아요. 짐승은 마음대로 하고 살죠. 근데 인간은 사회 제약 속에 사회 계약적 동물이라고. 모든 것이 계약적 관계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마음대로 깨고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가만두지 않겠다. 내 자식도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서 6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10분의 1도 안 남네. 그것도 다. 그런데 다 베임을 당하는 것 같은데 그루터기와 같은 거룩한 씨가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함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도로 그 그루터기 좀 남겨놓은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끌려갔다가 이 사람들이 또 이제 또 70년 만에 돌아와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을 보면은 이 약속, 그루터기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70년 동안 여러분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광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수도 없었듯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런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 대한 개런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약속을 했는지를 우리가 모르면 이건 진짜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대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과 끝을 다 모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처음과 끝을 아는 분이다. 이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시 그분을 나타내고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기 위해서 뜻을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거 보는 수밖에 없어요. 설교로 부족합니다. 성경 공부로 부족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걸 확실히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아무리 싫어도 귀찮아도 힘들어도 부담이 돼도 이거 빼고는 다 하겠습니다. 그럼 그거 안 돼, 안 돼. 성경 읽는 것만 아니라면 내가 모든 봉사를 다 하겠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아무 봉사를 하지 않더라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단에 안 끌려간단 말이에요. 이단에만 안 끌려가나요? 정통으로 가장한 이단에도 또 안 끌려가요. 그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요한계시록 끝에다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끝에다가. 요한계시록 처음 1장에 1장 8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예수님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하신 얘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주 하나님이 알파요 오메가라는 이 말을 알겠죠? 영어 ASG까지 처음 끝이고 시작부터 끝까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시작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우리의 끝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를 다 아시는 그분한테 우리를 맡기는 것보다 더 안심하고 확실한 길이 어디 있어요? 왜 예수 믿어야 합니까? 내가 내 자신을 다 모르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에 동일한 말씀을 또 하세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은 22장이죠. 2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게 예수님의 얘기예요. 예수님은 시작이요, 끝이요, 마침이요, 예? 뭐 시작이요, 마침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의 얘기를 직접 읽어야 되는데 얼마나 성경이 또 이렇게 친절하게 해놓은 거니까 그분의 말씀을 전부 빨간 글로 써놨습니다. 급하면 빨간 것만 보면 돼. 시간 없을 때는. 그것도 많이 볼 것도 없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 첫 번째 설교죠.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하느니라. 그러면 그거 읽고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 유언이에요. 그 두 개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도 이단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단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서는 이걸 은혜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건 성경밖에 없다고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라고 와서 시험받을 때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긴 것은 본인의 실력과 본인의 영성이 아니라 신명기 말씀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의 시작이에요.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이 되지만 요한복음 1장은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단 말이에요. 귀신도 영적인 존재니까. 귀신도 우리를 다 이게 유혹을 할 수 있고 우리를 다 아니까 우리 약점을 귀신같이 아는 게 귀신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에요. 이게 성경의 마지막 절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성경의 마지막이라면 주 예수의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자에게 있을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느 한 사람도 다 버리지 않고 다 구원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강물처럼 도도히 흘러가는 물줄기입니다. 내가 은혜의 강물에 뛰어들 것인가 죄의 강물에 뛰어들 것인가 그걸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은혜의 강물을 흘러가도록 끊임없이 그분께서는 사랑으로 덮어가시기 때문에 지금 뭐 무슨 뭐 흰남농가 온다고 지금 온 전국이 난리지만 여보다 그보다 더 강력한 은혜의 바람이 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생기의 바람이 부는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그 바람이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삽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그분이 우리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분은 물로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지만 더 이상 심판하기 위해 그분은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안 믿는 행위 자체가 심판이란 말이에요. 저 옛날에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게 빛이라고 말씀해요. 심판은 어둠에 거하는 거예요. 어둠은 죄의 강물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분 정죄가 뭐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죄, 심판을 받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행함으로 이 빛을 거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으로 달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바위를 들치면은 뭐 지렁이도 나오고 벌레들이 온갖 게 있잖아요. 바위를 들면 햇빛이 쏟아지는 순간 모든 벌레들이 다시 어둠을 향해서 막 전속력으로 달아나요. 어둠을 향해서. 바퀴벌레 불 딱 켜면 그냥 어둠을 향해서 그냥 광속으로 달아납니다. 하나님께서 가롯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심판을 멈추셨어요. 그죠? 가롯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발을 씻어주셨고 떡을 떼주셨고 포도주를 주셨어요. 그때 돌이키라고 다 준 거란 말이에요. 누가 나를 배신할 건데 내 손을 넣는지 아니라 그때까지도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나 가롯 유다는 마지막 순간에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어둠 속으로 나갔더라. 그래서 여러분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전부 어둠 속에서 그걸 꾸밉니다. 새벽에 여러분 강도 계획하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한밤중에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이런 거 쓰지 말고 밤에는 일찍 자십시오. 빨리 주무시고 새벽에 새벽 체질이 돼야 돼요. 저는 원래 밤 체질입니다. 아니 원래 어둠 체질이 아니에요. 어둠에 오래 익숙하다가 어둠하고 친숙해 주실 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밤 체질 아침 새벽 체질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아침에 콕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성경 한 절 읽는 걸 습관으로 삼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받지 못할 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느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왜 어둠 속을 좋아하냐면 빛 속에 있으면 자기 투명하게 드러나니까. 왜 젊은이들이 조명 속을 좋아해요? 어두운 조명을. 그건 뭐 얼굴에 티가 많으니까 그러죠. 얼굴에 티가 없는 사람은 뭐 햇빛 밝은데 화장 없이 다녀도 당당하잖아요. 근데 조금씩 연세가 드시면 검은 점이 생기고 하면은 가리고 뭐 꾸미고 변장까지 해도 잘 변장이 안 되니까 계속 조명을 낮추더만 조도를 낮춰가지고 그 은은하다나? 은은하기는 뭐 은은해요. 잘 안 보이게 만드는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더니 그래요. 고급 레스토랑의 조건 첫째가 어두운 조명이래요. 또 아, 뭐 밥에 뭐 들어가도 못 가는 뭐 이런 거 못 찾아내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뭐 머리카락이나 이런 거 들어가도 안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연스럽게 행한 것들이 드러나더라도 아무 마음에 걸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잘나고 못난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스펙이라는 게 다 쓰레기거리예요. 사도 바울도 스펙을 쌓다가 누구도 쌓을 수 없을 만큼 쌓다가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빛 안에 들어가고 보니까 아 이게 다 어둠의 행동들이구나. 어둠 속에 살아가는 특징이 그런 거 쌓는 거구나. 이걸 안 거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조명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흉악이 그지없지만 여러분 이거 곧 태울 건데 뭐 꾸미면 뭐합니까? 뭐 몇 년 안 있으면 태울지 못한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의 강물 속에 뛰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죄의 강물에서 정말 건짐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강물은 여러분 우리가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들이에요. 주님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정말 십자가로 녹여버리신 거예요. 죄는 여러분 결국 자기만 생각하는 삶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다가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죄인은 하루 종일 자기 생각입니다. 죄인은 하루 종일 생각해도 자기의 유익이 기준이에요. 이게 나한테는 얼마나 도움이 되려나? 이건 나한테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건 나한테 손해가 되나? 이건 어떻게 되나? 하루 종일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가 여러분 딴 거 아닙니다. 구원이란 뭡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은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가려고 하지 않고 오직 주야로 밤낮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고 사는 걸 복된 길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하루 종일 자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기도해도 자기 기도는 잘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이웃을 배려하는 삶,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 주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계명을 완성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삶이에요. 뭐로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내 생각이 잘 안 돼서 구원받은 줄 아는 것이고 이웃이 점점 내 눈에 크게 들어와서 구원받은 줄 아는 것이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 사랑으로 항상 가득한데 전혀 부족감에 시달리지 않는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은 풍성한 추석을 보내고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는 무슨 간음을 해서 살인을 해서 사기를 쳐서가 아니라 하루 종일 나를 생각하는 것, 나를 묵상하는 것, 내가 어떻게 되는지에 오직 관심이 있는 것, 그 죄의 증상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루 종일 하나님이 묵상되게 하시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게 하심으로 종일 걸어가도 오만 가지 잡생각에 시달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쁨과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는 소망으로 차고 넘치는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시되 하나님 자기에게서 벗어난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애로부터, 자기 집착으로부터, 자기 중심으로부터 훌훌 털고 날아올라서 마치 말씀과 성령으로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도 조명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 저는 얼굴이 커가지고 아, 믿음의 조언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더라도 각자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처럼 기다리지 못하고 앞서다가 일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기다려야 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저는 뭐 하나님께서 어떤 도식을 가르쳐주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은 공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랑이에요. 믿음은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공식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어제 했던 방식대로 오늘 대하지 않고 오늘 대하던 방식대로 내일 대하지 않습니다. 그 삶이 주는 역동성이고 삶이 주는 신비함이고 삶이 주는 대단한 그 이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뭐 누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가 아니라 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묵상한다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느껴지면 정말 최선의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그냥 기쁜 반응이 될 수 있는가? 그게 어떤 때는 절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열심을 다하는 걸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잠잠하게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러나 기본의 틀은 다 십계명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십계명은 적어도 너하고 나하고 관계 맺는 기본 이 삶의 양식인데 이건 지켜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라. 안식일 지켜라. 쉼을 누릴 줄 알아라.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과 탐하지 말라.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 다 어렵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는 채 하다가 위선자가 되지만 정말 사랑하면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하고 이제 저하고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목사님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또 제가 목사님을 믿는다는 뜻은, 어떤 결정을 제가 해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목사님 마음에 별로 안 들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나를 저를 믿고 신뢰해 주시기 때문에 좀 마음에 안 차는 좀 못난 결정이라도 그 결정을 들어주시고 또 그 결정을 통해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결정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전 그래 주실 거라고 믿어요. 뭐 우리 소소하게 음식 결정할 때부터 생각해 보면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런 거는 하나님이 우리 마치 밴딩 머신처럼 우리가 뭐 너 어디 맞추나 한번 보자가 아니라, 이게 기다려야 될 때인데도 이렇게 좀 나서, 결국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 그렇게 가서 실수한 것도 결국 하나님이 나서 다 해결을 해주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그렇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라 그랬으면,
네,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면 막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너 어디 집에 애굽을 가냐. 네.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 인간의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 더 깊이 알아갈 수만 있다면은 그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얼마나 포용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면은 내 식으로 키우지 않고 아이가 스스로 깨달아갈 수 있도록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유를 허락한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에 위태롭지 않은 거라면 그게 뭐 집을 나가도록 허락하는 둘째 아들에 대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가면은 어떻게 돈을 쓸 거라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유산 미리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거지가 돼서 돌아올지 다 알지만, 그러나 집안에 있으면서 끝내 아버지 유산만 탐을 내고 있는 그 아들보다도 나가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아, 이 세상에서 진정 나를 사랑하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구나, 이걸 알고 돌아오는 게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수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거는 자기 자존심의 얘기고, 아이 입장에서는 그 실수, 그 허비하는 시간 같은 그 시간이 없으면 성숙할 기회를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이 실수에 대해서 용납해야 되는 그런 여유로움이 필요하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실수를 뭐 할까 봐서 조마조마하지만은 아이들이 그 실수를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성숙할 수 없습니다.
네.
그건 마치 뭐 그 이게 뇌 고치를 뚫고 나오는 걸 도와준다고 이러다가 나비 죽이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실수하고 여기까지 왔고 또 다음 세대도 그런 실수를 통해서 성숙의 과정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격의 성숙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어떤 인간의 삶의 성과를 내자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어린아이들이 뭘 한들 성과가 있겠어요?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어린아이보다도 더 미숙한 존재인데 인간이 뭘 하면 그걸 하나님 눈에, 야, 너는 큰 일을 했구나, 큰 성과를 이루었구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중요한 건 오직 한 가지, 네가 그 일을 어떤 동기로 하니, 어떤 태도로 그걸 하고 있니, 그 일을 해서 남한테 얼마나 너는 유익을 끼치고자 하니, 이게 기준이지 네가 얼마나 성공하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니, 이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지금 하신 말씀, 아까 말씀 중에 그 스펙을 쌓고 하는 건 다 그 헛짓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는 뭐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중엔 자격시험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할 텐데, 근데 지금 그 동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도 뭐 돈 벌면 좋죠. 뭐 못된 사람이 버는 것보다도 착한 사람이 벌면 낫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고아를 뭐 한 100명이라든가 돕기 위해서 돈을 번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있지만은, 그 내가 뭐 꼭 백을 바꾸기 위해서, 차를 바꾸기 위해서 돈을 번다, 이건 돈을 번다는 행위를 통해서 생명이나 시간이 빠져나가는데 그 목표가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고 그건 사망으로 연결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건 세상이 살아가는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그건 넓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동기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연결된 동기냐 아니냐, 이걸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 말이죠. 그 동기는 곧 이게 생명과 관련된 거냐 아니면 죽음과 관련된 거냐, 이게 빛으로 인도하는 길이냐 아니면 이걸 어둠으로 인도하는 길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다 이 말이죠. 네. 어떤 사소한 판단, 어떻게 우리 눈에 커 보이는 판단도 결국은 그게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슨 뭐 대단한 성취를 해서 심지어 무슨 노벨상을 타고 뭘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정말 우리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뭐 어떤 거 하고 싶어서 그 열매로 그 부산물로 노벨상을 받는다, 그건
아,
뭐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뭐 파스테르가 무슨 뭘 받았다거나 무슨 네. 뭐 의학 연구를 해서 생명, 수많은 사람들 생명으로 결과적으로 뭐 그 받는 게 절대로 뭐 좋은 일이죠. 그러나 내 목표가 난 노벨상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이죠. 네. 받아도.
아멘입니다. 혹시 공부하고 있는 분들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아니 그 공부는 절대로 그 남을 주기 위해서 하라 이제 이거란 말이에요.
남 주기 위해서
내 지식을 쌓기 남줘라. 위해서가 내 지식을 쌓으면은 그건 바벨탑을 쌓는 거고, 남을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는 그건 흩어서 네. 정말 뭐 비료를 주기 위해서 그냥 내 인생을 썩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표현을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휴밀리티, 겸손이라고 하는 게 휴무스, 이게 썩은 흙에서 비롯된 거란 말이에요. 겸손이라는 게 인간이 썩어야, 이게 내 인생이 썩어야 겸손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썩는다는 게 뭐예요? 그게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게 죽음 같지만은 우리 눈에 죽는 건 생명이 잉태되는 과정이고, 우리 눈에 사는 길은 사망이 잉태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죠. 뭐가 진짜 죽고 사는 길인가,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네. 아, 휴무스가 그런 뜻이라는 게 또. 그 재미난 질문 하나 왔었는데요. 항상 뭐 질문들이 재미나지만, 혹시 크리스찬은 템플스테이 같은 거 해도 되나요? 다만 자유 코스로 먹고 자기만 하고 예불 같은 건 안 하면 괜찮은지 정말 궁금하네요.
저는 이게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와가지고 내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아니면 예루살렘 가야 되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 본질이다. 근데 그걸 영어로 보면 in spirit and in truth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진리 안에 있냐, 내가 성령 안에 있냐, 그러면 그런 예배적인 삶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무슨 뭐 절에 있건 무슨 뭐 모스크에 있건 어디에 있건 그는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난 한 가지 조심해야 돼. 그 땅 밟기 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남의 종교 터에 들어가가지고 왜 뭐하러 그걸 가서 뭐 땅 밟기를 하고 그래요. 뭐 땅 살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뭐 왜 가서 밟느냐는 말이에요. 자기도 땅인데 흙인데. 그러니까 그런 소리 나지 말고 아 조용히 가서 뭐 템플 스테이를 하든지 무슨 모스크 스테이를 하든지 하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진리를 알게 해주세요. 그런 걸 얼마나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뭐 절에 중을 뭐 이렇게 싸운다든지 뭐 이맘에게 삿대질 한다든지 이러지 말고 예. 그리고 그 사람은 나는 내가 본데 자기 집에서 조용히 스테이가 안 되는 사람은 템플 스테이도 소용없습니다. 어디 간들 스테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 아 저도 고백인데요. 신학교 저희 신학교 갈 때 영성 수련할 때 그 캐톨릭 수련 수도원에 가서 피정하는 게 있었어요. 성경책 하나만 갖고 들어가게 하거든요. 성경 아, 전화도 다 놓고 잘 자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전체 서신서를 통해서 키워드는 하나예요. 그는 뭐 in temple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 in Christ 하나가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그게 여러분 안식이고 그게 곧 예배지 다른 데 뭐 어디 가 있다고 예배되는 여기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차 어디 세워놨나 연락 오고 뭐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데 보니까 이게 무슨 예배가 되냐고요.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와서 이게 예배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 안에 있으려면은 내가 전적으로 내 삶이 컨트롤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컨트롤 되는 걸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해. 거룩하라는 건 구별된 사람 아닙니까? 그 구별된 사람은 세상은 전부 자기 편의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대로 식대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 곧 이웃 중심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럼 남한테 공동체 피해를 안 주는 게 인 크라이스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차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그게 교회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런 내가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웃에 피해를 주고 무슨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까? 이 말이에요. 예? 자기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남의 집 앞에 차를 세워오는 건 이건 해도 진짜 너무한 일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막 나오라서 차 빼라 그러는데 예배 끝나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고 이러면 이거는 정말 진짜 인간 이하의 행동이에요. 정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도 거기서 흥분하셨습니다. 아, 템플 스테이 한편 또 저 오늘 말씀 그 템플 스테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디 가서 템플 어디 가서 이렇게 무슨 거룩한 템플에 가서 스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말씀 주신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어디 있든지 이거 있지 않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가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템플을 없애러 온 분이에요. 그죠? 제자들이 막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을 보고 와 감탄하니까 뭐라 그래요? 저게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주님은 이 땅에 템플을 무너뜨리러 온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템플에서 일어나는 의식과 절차를 없애기 위해서 예배는 성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배 제사 의식을 주관하는 제사장들을 없애기 위해서 만인 제사장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들어 있는 브로카들은 전부 도적이요 강도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템플 없애고 프리스트 없애고 그 다음에 세리머니 없애고 무슨 지금 우리가 하는 종교 의식이 어디 있어요? 그분은 종교를 없애버린 분이란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또 이런 종교의식을 부활시켜가지고 이런 예배 비슷한 걸 드리고 있지만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어디 어디 템플스테이 하러 가거나 이런 생각조차도 안 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안 계시니까 템플에 가면 볼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답답한 네. 얘기죠. 당신이 템플이요. 당신이 프리스트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네.
그 답답한 질문에 확실한 답 됐을 줄 압니다. 목사님.
아니 그래도 뭐 공기 좋으니까 한 번씩 가서
아니 공기 좋은데 꼭 템플이 꼭 네. 목사님 남편이 성경 읽으면 135만 원 준다고 사연을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뭐라고?
남편에게 네. 성경을 읽으면 135만원을 주겠다고 얘기했던
100, 왜 135지?
아 그건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니 그 물고기 153 아니야? 아.
153, 153.
153만원 줘야 되는데 135만원 잘못 주고
아니 중요한 거는 감사하게도 남편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욥기를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왜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걸 하나님은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사단을 그대로 두는지, 하나님과 사단이 한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답하고 그러면 좋을까. 여기 중요한 건 지금 실시간으로 남편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그 이거 욥기 설교를 우리가 아침 예배 설교 때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찾아서 보면은 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자발적이며 조건에 좌우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만을 사랑하는 그런 순수성을 우리가 그걸 신앙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아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건 조건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욥 같은 의인이 없다, 욥은 자기에게 베풀어주는 좋은 조건 때문에 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 당신 자신과의 관계에서 오는 관계성이다, 이걸 입증해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우리가 볼 때는 왜 그런 걸 꼭 입증해야 되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신정론적 질문은 욥기 이래로 지금까지 끊임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성경은 그 문제를 다룬 거예요. 네. 그게 아브라함 시대 때 얘기 안 해요. 4천년 전 얘기 안 해요. 지난 4천년 동안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무슨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냐, 내 일이 잘 풀려서 하나님을 믿는 거냐, 내 일이 하나도 안 풀려도 하나님을 믿을 거냐, 그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은 지혜롭게 처음부터 그 문제를 답을 주고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조건 때문에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뭐 나한테 잘해주는 게 없어도 아버지지. 나한테 아파트 하나 안 사주는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냐. 그리고 이렇게 차를 평생토록 그 외제차 한번 못 타보게 만드는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냐라고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신앙은 그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내가 믿는 신앙이라면 그건 여전히 내가 신의 위치에 있는 거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걸 테스트하는 거죠.
예, 저는 한편 하나님께서 그 욥을 이 사단에게 참소하는 자에게 욥을 보라 이렇게 그 자랑하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 이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왜 아이 그 노래 막 못하지만 아이가 노래하면 우리 애가 노래 얼마나 잘하는데 노래 좀 해봐라 그러면 막 여러 사람 앞에서 노래하는 거 힘든데 자꾸 노래해 하는 거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힘든 어려움이 혹시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이 진심인 거를 또 보여주고 싶으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물론 그 어려움과 그 고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답하는 건 너무 가벼운 답이겠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거의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는 뜻이에요. 사랑은 곧 자유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자유를
허락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우리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리 프로그램드 된 로봇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도 만들 수 있죠. 우리가 AI를 만들더라도 무슨 이렇게 뭐 디폴트를 잘 정해가지고 내 의지에 100% 복종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 수 있지만 우리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어떤 경우에나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그게 모험이며 얼마나 큰 믿음이며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가 점점 나이 들수록 깨닫게 된단 말이죠. 정말 우리가 뭔데 한번 누르면 뭐 수만 번 눌러버리면 금방 없어질 이런 존재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줄 수 있단 말이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은 곧 자유의지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묻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 저는 욥기를 보면서 한편 욥은 뭔데 네. 그 뭐 대단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다 따지고 네. 그 따지는 걸 또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하는 그게.
그거는 뭐 두고두고 올 사람들이 이렇게 따질 거기 때문에 욥이 대신 뭐 대변인 노릇을 한 거죠. 본인도 억울하기도 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끊임없는 그 욥과 같은 신정론적 질문을 하고 삽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악은 이렇게 만연합니까? 왜 착한 사람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내가 선한 의도로 이렇게 행동했는데 결과가 안 좋습니까? 이런 질문이 끝없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답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할 뿐이에요. 그 실험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 아주 철렁했어요. 왜냐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게 너무 많으시니까 자칫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겠구나. 아,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하게 함이라.
아멘.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거란 말이에요. 애를 왜 낳습니까? 그 아버지를 기뻐하고 그냥 방긋방긋 웃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애를 낳잖아요.
어?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죄로 흐르는 그 탕류와 은혜의 강물, 이 두 강줄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연관된 질문이 좀 있어서 두 질문을 제가 연거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이 죄에서 조금씩 멀어지더라도 결국에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른 건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안 믿는 사람의 성품에서 배울 점이 더 많아 보일 때, 아, 나는 크리스찬이 아닌가 보다, 내 죄를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을 때 같은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또 하나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게 그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데 십자가를 지실 만큼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거듭나면 내 죄가 너무 부끄러워 견딜 수 없다는데 아직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없거든요. 제가 어떻게 나의 죄인됨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우선 뭐 내가 죄인이다 하는 거는 뭐 피정을 안 가더라도 한나절 앉아가지고 내가 내 생각을 들여다보기만 해도 그 죄성이 다 드러나요. 그 이제 이걸 다른 종교에서나 이런 거는 굉장히 수행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내관법이라든지 무슨 뭐 위파사나 수행법이나 이런 데서는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이게 관찰한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 생각만 좀 들여다보고 있어도 우리는 그 죄를 실상을 알 수 있어요. 나한테 선한 게 없다는 걸. 그 다윗이 아 나는 못해서부터 죄인으로 지어졌구나 이걸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죄를 우리가 그러면 자각하는 게 얼마나 큰 다행이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진짜 중죄인은 죄를 자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 한센시 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센시 병은 고통이 없잖아요. 그 진짜 중죄인으로 들어가면 죄로 인한 고통이 전혀 없어요. 쾌감이 있을 뿐이에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냥 그 나름대로 기쁘다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죄에 민감한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감각에서부터 감각이 깨어났기 때문에 죄에 예민해지고 죄가 견딜 수 없어지고 죄가 고통스러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은 얼마나 큰 선물이냐 이 말이에요. 고통이 없는 게 나병, 한센시 병의 특징이고 고통을 감각이 살아난 게 정상적인 사람의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 신앙 안에서 정말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이게 점점 깊어져서 사도 바울이 아 나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네, 여기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큰 죄인이구나,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거기 이러고 보니까 그럼 내 신앙은 뭐야? 아 나는 희망이 없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여기까지 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기의 절망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항복선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내가 할 수가 없다. 그게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에게 죄로 인해서 절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요 그리고 신앙 선언이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그 자리까지 다 간다고 믿습니다. 네.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고 나도 해봐도 해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럴 때 아 너는 니고데모가 아니라 너는 거듭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죄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는 죽어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우리 죄를 감할 수도 없고 우리 죄를 사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죄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이 된 것이 은혜요 복이라 이 말이죠. 세상은 이 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말이에요. 다 이 얘기하면 좀 전도해보면 야 나만큼만 살아봐라 다 자기의의란 말이에요. 자기의의. 예.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도덕적 의의, 윤리적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 보기에 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딱 한꺼풀 딱 열고 들어가면 정말 다 교만하고 교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점잖을수록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교활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그렇게 점잖은 사람들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치를 뜰 일이죠. 왜냐하면 바리새인이면 그 당시에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을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 아니까 그들이 그렇게 선행을 포장하면서 몸에는 독을 쌓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많이 정죄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교회 다닌 사람일수록 남에 대해서 정죄를 많이 해. 그러면 자기가 바리새인이 된 줄로 알면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되었다는 건 독사의 자식이 됐구나 이걸 알면 돼요. 아 이게 회칠한 무덤이구나. 내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냥 내 안에 율법만 가득하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윤리와 도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바리새인이여 대제사장이여 서기관들이여 당신들은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들이 선행을 많이 베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선행은 그 마일리지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노 마일리지를 선언하러 오신 분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착한 일 한다고 마일리지를 인정해 주겠어요? 그분은 아무 마일리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땅에서는 적어도 구원을 위해서는. 그러나 구원 받고 나서 내가 마일리지를 쌓는 것은 나를 위한 마일리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로가 될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예, 그건 내가 한 그래서 네가 한 일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네 선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선행이라는 이름으로 저 사람을 내가 컨트롤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을 뿐이에요. 그죠? 나는 착하게 살아가지고 저 사람을 컨트롤하려는 사람과 나는 막 살아가지고 저 사람을 컨트롤하겠다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어요.
아멘.
예, 나를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시오.
아니 그래도 끝나긴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오늘도 여러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받고 했는데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에서 정말 믿고 그 믿음을 누리는 은혜를 한 주간 풍성히 우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예, 하나님 오늘 저희가 듣는 메시지 가운데 또 질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곤고하고 부끄럽게 원하지 않는 것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궁리해 보아도 또 노력해 보아도 우리 힘으로 언제나 한계에 부딪혔던 것 알기 때문에 그 모든 한계에서 우리를 구덩이에서 쑥 하고 꺼내주듯이 죄악된 우리의 삶에 대하여 죽고 주와 함께 새롭고 의로운 자녀된 삶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 주님의 행하심, 성령님의 보증하심을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 주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로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은혜로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믿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여쭈어서 주님이 가자시는 대로 해봤을 때 생각지 못했던 영광스러움과 향기로움과 그 신나는 경험들을 우리 한 주 사는 동안에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되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시고 보증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세상의 탕류와 같이 흘러갈지라도 그 너머에 흐르고 있는 은혜의 강물에 몸을 담구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소원하고 또 고백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교회와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